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야외에서 잘 수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속히 도망할 수 없습니다. 기후 또한 평지에서보다 산에서 더 추우며 음식과 물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안식일은 4절부터 31절까지가 직접적으로 유대인에게 한 것임을 한층 더 입증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약 4,854피트 이상을 걸을 수 없습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비록 은혜와 기도로 인하여 연기하셨지만 다가올 대환난을 미리 안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이 오는 것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이 보류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취소되거나 자물쇠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든지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좋은 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과 계시록 12장 7절은 미가엘이 용을 쫓아내는 것을 언급합니다. 21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사야 13장 9절에서 11절 26장 21절에 있는 대환난에 대한 기록은 그것이 극도로 무서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날들을 단지 3년 반으로 감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그날들이 연장된다면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작은 부분의 목적은 주님이 하늘로부터 구름 위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파루시아는 유대인들에게 비밀스럽지 않으며 공개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땅으로 오셔서 그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미혹, 즉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위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사실 것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보라,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는 어디나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나타난 자칭 그리스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들은 단지 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용이 거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큰 표적과 기사가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계시록 13장은 이 세 악한 자들의 기사의 기록들입니다. 기사는 무조건적인 속임수나 손묘술이 아닙니다. 기사를 향한 목적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믿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표적과 대조됩니다. 만일 시대의 끝에 우리가 악한 영들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사탄이 가짜를 실제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 끝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하여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것은 기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적적인 일이 시대의 끝에 풍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역시 미혹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이 시대의 끝의 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매우 귀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강도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라는 중요한 것이 틀림없이 뒤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산 위에서의 예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언은 우리의 발의 등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넘어지거나 어려운 데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과 나라와 사회에 대하여 그렇게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 위에 비추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대의 끝에 여전히 해를 당한다면 주님이 책임질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5절, 11절, 13절, 24절 등에서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언급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광야에 관하여 사람들은 이러한 곳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물었습니다. 골방은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비밀스러운 것은 힘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모습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는 하늘에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으나 광야에 있는 것은 누구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완전히 공개적일 것이며 그분은 구름 위에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비밀스럽게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첫 번째 유언은 비밀스러울 것이며 그분이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도 비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번개가 칠 기회를 기다리면서 구름에 감춰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먼저 일정한 기간 동안 구름에 숨기시고 그런 다음 그분은 구름 위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처음에는 구름이 없었으나 그 후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상황은 똑같을 것이며 단지 순서가 반대일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가리고 덮는 구름이 있을 것이며 그런 후 나타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미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파루시아의 임함을 기다리고 있지 않고 파루시아의 떠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검이, 독수리들.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주님이 돌아가신 후로부터 그분의 살을 먹어왔기 때문에 주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독수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엉뚱하며 경건치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말할 뿐 아니라 그분의 사심에 관하여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죽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분은 시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체는 냄새가 나며 부패합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체에 대한 설명은 무엇입니까? 시체 더하기 생명은 산 사람입니다. 산 사람 빼기 생명은 시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체는 생명이 없는 자들,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묘사합니다. 믿는 이들은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체라고 불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내 몸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체가 아닙니다. 시체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을 때 내장됩니다. 그러므로 시체는 또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패, 즉 썩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독수리는 시체를 먹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가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동일한 의미여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의 부패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영적으로 설명되는 이유는 앞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번개의 비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시라는 단어는 매우 귀하며 중요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언급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들이 왕들, 고관들, 장군들, 왕자들 등이 흔들릴 것임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들은 주님이 되돌아오기 전에 이미 흔들렸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계시록 6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재앙들은 비슷하지만 발생 시기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여섯째인 이후에 나팔들의 재앙과 대접들의 재앙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섯째인은 재앙들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일은 재앙들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이는 환난이 하늘의 광경의 변화로 시작될 것이며 또한 전체의 변화로 끝날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과 계시록에 있는 여섯째인은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요엘은 그 시기가 환난 전일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태는 그 시기가 환난 후일 것이라고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둘이 다른 두 시기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29절에 있는 환난 바로 후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인자의 표적이 무엇일지를 모릅니다. 일반적인 설명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님 자신. 그러나 주님이 인자의 표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자 자신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이유는 마태복음 12장에 근거하며 거기에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후자가 좀 더 나은 설명인 것 같으나 우리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의 설명에서는 우리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지 않으며 십자가가 아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의 표적이 비밀스러우며 초자연적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유대인의 모든 지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애통할 것입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분은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분이 땅에 속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음에 놀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권위의 근원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두 번째 오심은 권위뿐만이 아니라 능력도 나타낼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나귀 새끼를 타시지 않을 것이며 흰 말을 타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오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장래의 사탄은 많은 무법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패하실 것입니다. 권위와 능력은 두 가지 것입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은 능력을 보여주는 반면 경찰관의 손은 권위의 표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분이 병자를 치료하심, 귀신을 내쫓으심,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은 권위를 행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상을 뒤엎으셨고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비록 이것은 그분이 인간적인 힘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인 채찍질은 인간의 몸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첫 번째 휴거는 보좌애로의 휴거가 될 것이며 두 번째 휴거는 공중에 있는 구름애로의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따르면 대환난 후에 주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하신 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는 휴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있는 오는 것을 위하여 사용된 단어는 파루시아가 아니라 에르코마이고 여기 31절에서는 모이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유대인들은 죽임을 당하였거나 사로잡혔거나 열방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때까지 흩어진 채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남방에게 이르기를 사사기 49장 9절부터 13절 신림 땅에서는 중국을 가리킵니다. 후난 성에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진으로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 51장 11절 56장 8절 60장 4절 62장 10절부터 12절 27장 13절 에스겔 34장 13절 37장 21절도 역시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방이라는 표현은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계속적으로 움직이며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불러 모으는 것이나 함께 모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회의 휴거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파루시아는 이미 지나갔으며 휴거는 파루시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함께 모으는 것이며 휴거와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휴거라고 말한 것은 앞에 성경 본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나팔 소리와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성경 본문 모두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위의 구절들이 첫 번째 큰 단락입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주님은 예언에 관한 이 부분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비유에서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는 생명의 소생을 가리킵니다. 잎사귀를 내면은 생명의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앞에서 주님은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밖의 형식은 있으나 실제가 없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잎사귀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칠애나 밖의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때 유월절, 부림절, 모든 제물들 및 제사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름은 성장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겨울은 죽음과 말라버림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여름에는 모든 것이 무성하며 생명으로 충만하고 윤이 납니다. 여름은 황금 시기입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겨울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은 환난을, 특별히 대환난을 가리킵니다. 봄은 휴거를 가리킵니다. 여름은 왕국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0절은 모든 종류의 나무들을 언급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방을 가리킵니다. 모든 열방도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모든 족속과 인종들 가운데 민족주의가 특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 몽골, 신장성의 후이족 모두가 독립하고자 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4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의 연속된 단락을 형성하며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24장 4절부터 31절과 24장 32절부터 25장 46절의 차이는 첫째 부분은 유대인들과 관련되며 둘째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있는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고 한 23장 36절과 연결됩니다. 24장 8절에서 이 모든 일은 환난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33절에서 이 모든 일은 거짓 그리스도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등을 가리킵니다. 그것들 역시 환난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른 줄 알라. 그것은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21장 31절과 부합됩니다.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세대는 제네아로서 아에온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인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은 40년을 한 세대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이해가 이 구절을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이 세대는 마태의 때에 살았던 세대가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은 이미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들은 이미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하는 역사학파의 가르침은 이것에 근거합니다. 타이터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주님께서 34절을 말씀하신 지 정확히 40년 후이며 그것이 한 세대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세대라는 단어를 민족으로 바꾸며 그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 민족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을 만난다고 해서 단어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민족이라는 단어라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유대민족이 멸종될 수 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네아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증거들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편 7절에 따르면 이 세대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의미하며 신체적인 세대가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있는 세대는 3-40년이나 수명이 아니며 어그러짐과 패역함의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세대가 지속되는 기간입니다. 패역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그러진 세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0절에서 세대라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제네아입니다. 잠언 30장 11절에서 14절은 세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수명이나 몇 년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풍토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일련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음을 계속해서 볼 때 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2장 32절, 41절에서 이 세대의 죄는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모두에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 지속되는 한 그 세대는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과 45절 그리고 23장 36절도 세대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 34절의 의미는 이 악하고 음란하며 패역하고 어그러진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세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도덕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34절에 있는 세대와는 다릅니다. 이 세대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배교자들인 현대주의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모든 환난들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주님 자신께서 이러한 것들을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왕국이 오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간 후 왕국이 옵니다. 성경에서 코스모스는 세상으로, 아에오는 시대로, 제네아는 세대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천지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단수일 때 그것은 땅과 대비되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복수일 때 그것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가리키며 그것은 우주입니다.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는 소달락이며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 시, 날은 비교적 길며 그 시는 비교적 짧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날과 시에 따라 분류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오심의 징조와 시대의 완성의 징조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의 완성의 징조로 무화과 나무를, 파루시아의 징조로 우리의 휴거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이며 우리의 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징조입니다. 비록 사람이 알고 있는 징조가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그날과 그 시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 시는 예측하지 않으나 그 해와 그 달은 예측합니다. 이것은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의 화이트 여사는 주님의 오심이 1843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셀 주의자들, 여호와 증인의 러셀은 그것이 1800년대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들 둘 다 틀렸습니다. 매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또한 모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과 시편 110편 1절에서 아버지는 주님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 필요가 없으십니다. 비록 아버지 아들 성령이 3일이시지만 아들은 차라리 기다리고자 하시며 알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치 대교수는 오직 아버지만이라는 말은 오직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즉 아버지가 모르시면 사람이 모르며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36절에서 그 당시에 아버지만 아셨고 나머지 모두는 몰랐음을 의미하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에 있는 알지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분이 아시게 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록 알지가 현재 시제이지만 그것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주 예수님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37절부터 42절 이 구절들에는 네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끝에는 사람의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록 사람들이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은 여전히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았으며 평상시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집을 홍수의 파멸로부터 지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어 대환난을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홍수가 나머지 사람들을 휩쓸어 가버렸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과 같이 휴거의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며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는 일곱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노소가 태어난 다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비록 사람들이 노아의 때 이전에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구원자를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으며 더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더욱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과 22절에서 기록된 여자들의 이름에는 아다, 실라, 나아마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그 당시 여자들의 미와 헛된 영광과 어리석음과 부질없는 행위를 묘사합니다. 오늘날 여자들의 장식품과 화장품들은 유례 없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헛되고 부질없는 것을 사랑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노아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17절은 성을 쌓고 라고 하며 20절에서 22절에서까지는 음악과 농사와 금속공예에 대하여 말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매우 번창하고 있습니다. 음악 분야에는 축음기와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이 칼과 대검을 만드는 데 쓰였으며 오늘날 그것은 총과 대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하셨던 두 노선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의 노선과 교회를 대표하는 셋의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노선에서 에녹이 유일하게 휴거된 자였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에 세상과 혼합되었으며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과 혼합되었으며 그것은 참으로 타락된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교회가 타락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자신이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인구 증가율은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3년 전만 해도 17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20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만도 5억이 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5절은 에녹이 주님의 오심과 심판에 관한 말을 예언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1828년 이후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을 전파하는 자들이 약간 있으나 극소수만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되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강신술이 매우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과의 교통, 그리고 죽은 자들과의 교통이 매우 설득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 전쟁 후에 프랑스에 있는 많은 여성들이 악한 영들에 의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학술원 소속의 아더 코난 도일경은 매우 적극적으로 강신술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빛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 누구도 감히 이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